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청빙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매달 첫째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설교 이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에 1층 에덴홀에서 우리 같이 청빙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현장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6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3.1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중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개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의 말씀은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치유의 일들을 행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행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청빙기도회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함께 방향을 잡고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포도원에서 이제 심어서 키우겠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여겨서 관리하며 키우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오랫동안 키웠는데 그리고 키우다가 열매를 바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룰 과실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과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다 찍어 내버리라 라고 아주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심판이죠.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어찌 이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포도원 지기에게 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그 포도원 지기가 그 앞에 서서 주인님 올 한 해만 그냥 내버려 두소서, 남겨 두소서, 제가 이 땅을 파고 두루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그런 베어버림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 베어버림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지연시키고 유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 지기가 직접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죠?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다시 좀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각각이 누구를 가르치고 무엇을 상징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주인,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명백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포도원에 이렇게 접붙임을 해서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죠. 다 찍어내버리라 아주 노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여서 차거나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 땅만 허비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후회 섞인 근심 섞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그 찍어버림을 지금 막고 서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어떤 홍보 자료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의 심부름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홍보 카드를 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포도원 지기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예. 어떤 홍보, 저기 금요기도회 홍보할 때 심부름이라고 나타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포도원 지기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포도원 지기는 여러분, 동산 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을 관리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우리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못 보고 동산지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의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통해서 또 의미 있는 표현을 해 주었던 거죠. 태초에 동산지기였던 사람 누구였죠?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동산을 지키신 자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또 모든 식물을 관리하고 동산의 울타리를 이렇게 돌아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죄 이후에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그런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제2의 아담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예문에 보면 동산지기라고 했던 사람 그분은 바로 명백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대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심판을 지연시키고 유보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면서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 지기는 또한 무슨 일을 하냐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자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내가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진노를 그치게 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리고 몸소 친히 거름을 주고 땅을 기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때 가서야 이제 심판을 하여 주셨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옵소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이 확대되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은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땅을 기경하고 또한 걸음을 주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데요. 우리 11절에 보면 아주 비참한 한 가련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척추가 구부러져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아마도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구부러지고 변형되어진 제가 찾아보니까 척추교차염 뭐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늘어지고 늘어지고. 근데 그 병이 오늘 본문에는 누구 때문에, 어느 존재 때문에 그 병에 걸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귀신 들려 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았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부짖는 장면도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러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인의 어떠한 행위 없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죠? 먼저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네 병에서 네가 놓였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셔서 만져주시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든지 아니면 부르고 계시든지 아니면 말씀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만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데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구약의 축복 본문이라고 하는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시기만 하면,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기만 하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를 부르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지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맺힐 수 있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30분 정도 동안 열심히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찬양의 모습, 그 모습이 첫 번째 열매에 맺어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안도 있었고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위로 가라. 제사장으로 보위로 가라는 이유는 사회적인 회복도 있겠죠. 정인을 두어서 그 나병 환자가 다 치유받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있겠지만 명백히 제사장에 가서 한번 그 치유의 그런 능력을 보기를, 말씀으로 치유의 능력을 보기를 지금 명령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어떻게 되죠? 나음을 입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제사장으로 가다가 나음을 입고 다 온전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홉 명은 그대로 갔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 출신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주의적 사고방식 때에, 아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육적인 회복과 함께 영적인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부르실 때에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항상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방해 세력. 오늘 본문에는 14절에 한 회당장이 나타납니다. 한 회당장. 회당장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하죠? 자기 정도 수준의 얄팍한 율법 지식으로 안식일에 6일 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느냐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청빙 기도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교회에서 정말 손에 꼽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 항상 그런 일들이 도리어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는 이번 기도회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평생에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의지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신 믿음을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붙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반응하는, 합당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자기만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선교는 이렇게 해야 돼, 간사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많은 생각으로부터 좀 더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띄워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지금 그전 말씀 계속 두면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한 명백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너희들이 그 당시 율법의 조항 가운데 그 안식일에 소와 나귀의 등에 짐을 메고 실으면 율법에 저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kg 정도, 학파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1kg 안에 그 소와 나귀를 풀어서 먹이를 주는 것은 허용되었던 그런 시대, 그런 율법 조항들이 있었던 거죠.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16절 말씀 시작.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푼다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소나 나귀는 풀어줄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받는 이 여인 한 명을 푸는 것에 어떻게 너희들이 반대를 하고 정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와중에서도 이 여인의 회복을 염두에 놓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정체성을 지금 이제 표현해 주고 계시죠. 뭐라고 하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을 등이 굽고 그냥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가련한 여인, 비참한 여인,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죄인, 죄 많은 여인, 정죄받아 마땅할 여인, 그런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그런 사회적 회복까지 역시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박과 그런 압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처음으로 펼쳤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압받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 때문에 무리들은 17절 끝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반응이 있나요? 이 놀라운 일들을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였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열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한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정말 이 한 명의 여인에게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처럼 전 힘을 다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 한 명의 영혼이 모여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 사실은 성도란 단어 자체에 복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개인을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사랑했던 한 영혼이 모여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관한 말씀 한 절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쭉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구원, 또 이방인의 구원, 교회의 연합, 교회의 구원 쭉 얘기하다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일교회에 꼭 맞는 합당한 목자를 보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양부리의 본이 되고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목자가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목자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에, 아 목자, 삼일교회도 여러 목자가 계시지만 삼일교회의 목자는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자들 중에서도 목자의 장이 있구나, 목자장은 바로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자장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그 목자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로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서로서로가 우리 영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소망의 면류관이 됨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실 목자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합당한 목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 송태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삼일교회 10수년 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도 미담기도회, 그때는 미담기도회였죠. 지금은 이제 제6대 담임목사 청빙기도회로 명명했습니다. 미담기도회를 할 때는 담임목사 부재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시기를 겪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목사님이 계시면서 청빙기도회를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참 불안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목자를 보내주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이 등이 구부러져 있던, 18년 동안 등이 구부러져 있던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이 구부러져 있는 이 여인은 안식일에 어디를 갔던 거죠? 회당에 갔던 겁니다. 회당에 가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마도 눈에 띄지 않는 저 한 구석에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18년 동안 이런 고통받는 여인 같은 이런 고통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형편에 상관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바라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연합되어지는 일이고 함께 참여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땅을 파고 기경을 해서 걸음을 주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들이, 열매 맺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제 또 어떤 비유로 바뀌냐면 아버지는 농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부의 힘에 힘입어서 또 포도나무의 그런 힘에 힘입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죠. 가지는 가지 힘으로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고요. 가지는 정말 이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힘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맞는 목자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흘러보내는 목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증거하는 목자,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표지판이 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안내판이 되는 귀한 목자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복음 말씀의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 보면 한 과부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최종적인 기도 응답은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두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위로해 준다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예수님의 바라봄,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누리는 일들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빙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동자들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풍성한 주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부르고 청빙 기도회 11가지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6대 담임 목사 청빙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청빙이 되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다같이 하나님께 일하시는 청빙이 되도록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